오늘 아침 열왕기하 4장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거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도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때 조금 빌지 말고 너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웠죠. 예. 어떤 사람도 이건 좀 뭐, 나는 뭐 남편도 안 죽었고 우리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도 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는데 뭐또이 이야기가 또 내게 뭐 필요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발견하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상당히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편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사고하는 모든 것이 세상 편으로 흘러가서 꼭 하나님 편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 편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굿뉴스코 학생들이 대학생 약 450명이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봉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신선하고요. 학생들이 젊었다는 그 자체도 좋지만은 학생이 그냥 인간 그대로예요. 뭐빵 같은 거 생기면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막 움켜쥐고 막 그거 보면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 속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세상에 또 잘 빠져요. 근데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귀국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댄서도 하고 뭐 중국 댄서도 하고 그다음에 간증도 하고 또뭐 리얼 스토리라고 그 학생 지난 이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학생들이 만든 그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만든 그 리멤버라고 하는 9.11 테러 사건 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이들이 연극으로 꾸몄어요. 9.11 때 비행기가 4대가 납치가 됐는데 두 대는 쌍둥이 빌딩에 한 대씩 들어받아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대가 그렇게 됐고 한 대는 펜타곤에 이제 들어받으려고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해 간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 비행기 안에 44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납치범들이 가슴에다 폭탄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다 죽일 거야. 우리 말 들어.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딱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조종석에서 이 사람들 조종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종사가 죽이고 난 뒤에 이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게 승객들이 다 알았어요. 승객 가운데 이제 전화를 해서 가족들 전화를 했는데 비행기 두 대가 사람 탄 그대로 쌍둥이 빌딩에 들어받아서 두 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그 다 죽은 그 이야기도 이제 전화를 가족들 전화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저 사람들 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덤비면 두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이 폭탄을 가지고 있잖아. 폭탄을 가지고 터뜨리면 다 죽어. 난 살고 싶어. 우린 그냥 순종에 따라야 돼. 하는 팀하고 아니야 우린 싸워야. 그 두 팀이 이제 팍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영화도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폭파범, 저 납치범들을 이제 쳐들어가지요. 그럼 뭐 두 명 쉽게 장악할 수 있어요. 비행기 승객 40명이나 되니까. 뭐 소화기도 가지고 뜨거운 물도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제 그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이제 들어가면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납치범이 비행기를 몰고 가면 반드시 우리도 어느 건물 뭐 백악관 들어갔고 죽을 거야. 우리 싸워서 이겨야 해. 근데 만일에 납치범이 조종석을 빼앗았을 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층에 아 내가 서투지만 조종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근데 항법사가 있어야겠다고. 그 한 사람이 아 나는 항법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이제 이 두 사람이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 항법사가 이제 옆에 있어주면은 그래 이제 그래 이제 쳐들어가서 납치범들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해 죽이고 이제 조종석을 빼앗았어요. 조선을 빼앗는데 그때 이미 비행기는 고도가 너무 낮아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그대로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 똑같은 상황 안에서 필압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야 우리가 납치범에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아니야 쌍둥이 빌딩을 들어받은 그 두 개의 비행기 안에 탔던 모든 승객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항하면 못하고는 죽었어. 우리가 비행기를 빼앗아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활주에 내려야 돼. 이 두 개의 생각이 팽팽 맞섰어요. 결국 한 사람 주먹으로 때려가 넘어뜨리더라고요. 나도 살고 싶어. 내가 죽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상황을 볼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모든 걸 통해 우리의 최고의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진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 내가 옳게 생각한다고 산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정확히 뒤를 돌아보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확히 뒤를 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뭐가 잘해 그걸 정확히 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나를 채점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냥 내 인생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위해 살면서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저는 제가 목사니까 처음에 나는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세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성도들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성도들만을 위해 사는 목사가 되고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가 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놓고 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참 모든 사람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모든 사람 인정해 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설교를 분석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를 분석하면서 묘한 감정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해답을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딱 분석해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 어떤 과정에 겹치고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험한 세상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그래요. 주일 난 예배 참석하면서도 그는 좀 쉬고 싶고 졸고 싶고 더더욱이 남자들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하고 좋은 이야기 듣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게 딱 분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나님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할 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몇몇 형제님, 자매님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해봤어요. 어떤 자매님에게 아, 자매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그 자매 믿음 안 좋은데 자매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뭘요? 저 부족해요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형제에게 형제 믿음 그래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형제가 뭐라고 하면 뒤에 들리는 소리가 왜 목사님 날 미워하시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는 여러분 모두는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인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여러분 주관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는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좋게 부추기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받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제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가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 정말 오늘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설교 듣고 위로를 얻어서 평안해 감사해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팍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죄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신앙이 이렇습니다. 형님 신앙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종대가 가까운 걸 아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하야 하는 그게 내 큰 과제이기 때문에 난 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아, 내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믿는다. 아버지 생명이 얼마 남은 걸 아는 내가 다시 이런 시기를 막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 아버지, 아버지도 죄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날 막 분노를 하셔. 너 은숙이 애비 이놈, 너 목사라 하면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진짜 사랑해. 그날 막 아버지 흥분 노하셨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물러나왔어요. 하면 어떤 회사 회장님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목사,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회장님 보고 장로님은 죄가 있어 죄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회장님이 부기워하셨어. 목사님, 내가 무슨 죄 짓는 거 봤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굉장히 막 당황했다거든.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가서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본 문제가 신앙의 죄의 문제 정확히 해결돼야 하는 건데 죄의 얘기를 해야 해요. 하 죄인을 고민해서 어떻게 죄인이라는 얘기하지? 죄인이라고 또 막 화를 내셨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 그 과정을 참 넘어 그 다음부터 복음 전에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고 마주 한잔 내가 아무 할 이야기 없어.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8, 19 될 때 내가 죄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잠깐! 목사님이 18, 19 그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고 말이죠. 갈등하느냐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 집에 밀베다 밀 구워 먹고 감자 캐 먹고 또 배가 고픈 시절이어서 사과 따 먹고 그 어른께서 회장님 뭐라니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나이 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께서 유교사변의 보병 소대장이었는데 우리가 막 압록강에 진격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이내 전술을 수많은 부하를 잃었다고 얘기하시다. 어제까지 장난치고 놀고 즐거워 지내던 부하들이 그 꽃다운 청년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그걸 볼 땐 너무 슬펐다. 그 정말 총을 맞아가지고 병신이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 걸 볼 때 팍 총을 들어가서 막 갈기 다리오시 막 그런 충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여론이 내가 작전을 좀 잘했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가책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 그분이 그날 죄사 안 받고 거듭나신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통령 각각께서는 죄님이 계시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너무 인간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인간들의 마음의 흐름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빼놓고 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좀 부족하긴 해도 그는 신앙 열심히 했어, 잘했어, 충성했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갑니다. 복 받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지나가면 참 좋아 그건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되기 위하여 정확하게 내가 살아온 이 삶하고 하나님의 삶이다 이때 삶을 바꾸는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에서 정확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생각에서 어느 날 어떤 일에 부딪히면서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내 이 생각까지 나는 망해. 이 생각 나는 죽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 마음 하나가 이 여자에게 들어왔어요. 베냉의 복음을 전한 김광훈 목사님 그 간증이 기쁜 소식지에 나왔어요. 2월 달에 김광훈 성년 사모님이 세상 떠나게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아내가 죽은 뒤에 선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만일에 아프리카에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 내 아내가 말라리아 죽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좀 내가 알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기본석 2월지를, 2월달을 펴놓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 이야기를 이제 읽어봐서 좀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내가 보고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가나에 갔다 왔는데 사모님 말라리아에 걸렸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약을 줬는데 말라리아 약을 뭐 낫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아, 이 사람이 뭘 못 먹어 기력이 지내도 되겠냐. 집에 꿀이 하나 있어서 꿀을 좀 타가지고 사모님이 좀 마시면 아내가 좀 힘을 안 얻겠나 싶어서 꿀을 먹이려고 이제 사모님 가까이 갔는데 눈이 벌써 돌아가고 기진해가지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말라리아 약을 먹어도 안 낫겠네. 내일 좀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 밤늦게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의사가 처방을 딱 놨는데 그 약을 사오래.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약이 병원에 없어요. 의사 처방 내 가서 사오라 그래요. 그냥 막 밤이 늦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약을 갖다가 의사를 건너주었어요. 그랬던 아침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 아무 감정도 없이 어젯밤에 죽었다. 제 내외가, 근데 그 김광훈 목사님 사모님이요. 죄송합니다. 육신 일화라서요. 우리 사모님과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면 그렇게 불평이 많았어요. 아유, 저 모기. 아이고, 저 벌레, 왜 물어놨나? 아이, 더워, 지긋지긋해. 늘 불평만 하셨어.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정글에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행해서 이제 영어권에 있다 변행은 불어권인데 가서 복음을 그렇게 어려운데, 주변에 사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가방에다가 나이지리아 온 사람들이 영어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모님 영어는 좀 잘하는데 불은 처음에 전혀 모르니까 영어 성경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불어 변행사람 많은 불어 성경 한 건 놓고 사전 놓고 그러면 막 가방이 한 가방이 된대요. 성경도 두껍고 두 권 성경 두 권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영어 사전 불어 사전 놓고 이제 막 그걸 들고 지치마나 복음을 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사모님이 잠시도 집에 있지 않고 그 성경 가만 그 무거운 걸 들고 혼자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 사람 만나는 대로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 성경 펴놓고 얘기하고 불어 아는 사람 만나면 불어는 사모님이 잘 모르니까 막 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불어 성경 펴놓고 사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화장을 해서 항아리에다가 자기 아내 뼈를 남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태덕산에 우리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한 뒤에 김광훈 목사님 마음속에서 배냉이 막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내 아내를 죽인 나라, 내 아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을 거둔 나라, 내 아내가 그 마지막 정말 거기서 세상을 끝마친 그 나라, 다시 배냉을 가려고 하니까 그 배냉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가기가 싫더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10번, 100번 들어도 이해하는 목소리예요. 생각이에요. 김광훈 선교사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말론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입니다. 6.25 3일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서 병신이 됐어요. 동부 전투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론 베이커리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한국에서 총을 들고 싸움 싸우지 말고 복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그렇다는 믿음이 와서 성경을 그리고 지뢰를 밟았어. 오른쪽 뒷다리 장단지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다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놀라게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장단지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다리가 보통은 똑같이 움직여줘요. 뭐 산에 뛰다니 우리도 같이 지나고 막 그랬는데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 어느 나라 가려고 한국 가려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다 말렸다 하더라고. 한국은 너를 그만 죽여 너를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한국인들이 병신을 만들지 않았느냐? 한국 진절머리도 안 하지 않느냐? 왜 하필 한국 가려고 하느냐? 제발 딴 나라에 가라. 어느 나라든 가는 건 한국은 가지 마라.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울면서 내가 다리가 다쳤을 때 의사 내 오른쪽 다리를 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한평생 클러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에게 뭐라냐면 스프링 장치가 달린 그 스타킹과 구두를 신어, 특수구두를 신어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를 온전한 다리라고 말을 했다. 한국에 가려고 기도했나? 한국에 하나님 고쳐. 난 한국에 가야 한다. 이분 한국에 열애 또 복음을 전해. 지금 나이 많으셔서. 달라서 교도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김광훈 목사님이 태행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이야기 나한테 안 했거든요. 기쁜소 2월 달 오늘 사모님이 세상 떠나갔는데 한 번도 김광훈 목사님 자기 마음을 내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김광훈 목사님 간증이 나오길래 사모님 죽은 그 국화꽃 한 송이를 그려놨더라고. 기쁜 소식지에 사모님 죽은 그 기록을 하면서 그때 김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마음은 알고 뭐 길게 이야기하는 다시 변행 가니까 너무 두려웠다. 내 아내를 죽인 나라, 내가 또 아들, 딸, 내가 또 딸들이 거기 가야 하나? 너무 두려웠다. 근데 제가 작년에 변행 갔을 때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그 변행 나라가, 아이와 월드캠프 때 김광 목사님이 장관님을 초대하려고, 장관님이 안 올, 바쁘다 안 오는데, 그때 장관 곁에 있던 대통령 아드님이 왔어요.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와 우리 캠프를 참는 이분이 너무 좋았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원래 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었는데, 한국 월드 캠프를 마치고 바로 이제 영국으로 가족들 휴가 가려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간에 변행해서 월드캠프를 하게 됐어요. 아내하고 이야기, 내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이렇더라, 아이와이프가 좋더라, 박 목사님이 좋더라, 박 목사님 오신다더라. 아내가, 여보 박 목사님 오시는데 당신 영국 가면 되겠냐? 휴가 안 가면 어떠냐? 여기 있다 마치고 가라. 아 그러네. 그러면서 제 있을 때 캠프에 대통령 아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아드님이 어느 날을, 오늘 대통령국에 갑시다. 대통령에게 만날 시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아들 구원을 받으라는데. 대통령국에 가서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이 오더니, 아드님이 오늘 아버지가 여기 아이와이프 캠프에 참석하실 것 같다고. 그날 막, 대통령이 오셨는데 장관을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관님도 다 계시길래 난 뒷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장관이 오더니 대통령 바로 옆자리 나를 앉게 하셨어요. 대통령 와서 이제 한 50분 동안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대통령 기분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볼 때 막 했던 소리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끝날라 가셔 또 한마디 더 하시고 막. 그때 제가 막 감기 걸리고 막 기침 나고 막 콧물 흐르고 또 막 뒤에 그냥 제가 설교할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서 괜찮은데 그냥 서 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유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막 대통령이 강의 마치고 나시더니 저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비서에게 큰 호텔에. 내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한데 장관들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올 때 뭐 우리 선물도 사주시고. 변행에 참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김광훈 목사 간증에서 보면은 김광훈 목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김광훈 목사는 베넥 내 아내를 죽인 나라, 말라리아 심한 나라, 말라리아 걸리면 약도 없는 나라, 거기 가면 죽는 나라, 막 싫은 마음이 김광훈 목사 마음에 가득 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주 뭐 막 길게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장 가졌던 마음은 베넥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막 진절머리 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베넥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김광훈 선교사가 자기 마음으로 베넥은 절대 못 가고 가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최장년 제가 베넥에 캠프를 한 동안에 김광훈 목사 보이질 않아요.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간이 나빠서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캠프를 마치고 김광훈 목사를 한국에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죽었고 자기도 죽을 뻔했으니까 아내도 이래 죽으면 나도 있으면 죽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캠프하는 동안에 김광훈 목사가 나한테 숨겼더라고요. 자기 아픈 걸 숨겼더라고요. 난 또 그런 걸 잘 몰라요. 나중에 뒤에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막 피를 토하고 막 얼음 쭉 이야기하는 한국에 불렀어요. 불러서 한양대학병원에 간 전문의학에 차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나는 잘 모른다. 뭐 간이 잘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양대학병 간 전문이면은 간에 대해서는 잘 누구보다 잘 알 거다. 내가 한양대학병원에 간 전문의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신 사고 싶었거든. 선물 사주고 싶은 마음 왔는데 제가 그러진 못해서 그 마음 왔는데 김광훈 목사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간이 잘 안 나는데 너무 건강해졌어요. 다시 베넥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내가 김광훈이 마음도 지 마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몸도 이제 지 몸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그때부터 베넥에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대통령 아들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구원 받고 또 그전에도 김광훈 목사 장관이 구원을 받고 전 청소부 장관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니까 바로 청소부 장관실에 가는데 장관이 저한테 너무 감사해. 우리 목사님이 내 생명을 건져줬다고. 거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산 받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착한 사람에도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선지자 생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문둥이 네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 문둥이 네 명이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사마리아 성문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아람진을 향해 갔는지 나오미가 정말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마음을 바꾸다 집에 돌아왔을 때 대지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탕자가 배부르고 영광스럽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됐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사망이 그들의 집에 가득 찼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능력 있는 일이 일어난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방법으로 살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풍성한 떡이 넘치는 삶을 산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탕자가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살 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고 쉬운 건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나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바꾸기 싫으니까 어쨌든 내가 내 생각 이래가지고 비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네 마음은 썩었다. 네 마음은 더럽다. 네 마음은 악하다. 네 마음은 거짓되다. 네 마음은 음란하다. 내가 그 마음 속에 역사할 수 없으니까 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너 속에 일 좀 할게. 너를 복되게 할게. 너를 영광스럽게 할게. 너를 정말 귀하게 할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킹아우 목사님, 권영 사모님이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만약 복음을 전하면 구원 받으면 이러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김광훈 목사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광훈아, 네가 가진 마음은 악한 마음이야. 난 네 마음 안에 일하지 않아. 네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김가오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 아내를 죽인 베닝. 나도 죽을는지 몰라. 내 아내를 죽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아내 사랑하는 딸들도 말할 리에 죽을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런 두려움이 김가오 목사 속에 가득 찼습니다. 김가오 목사님은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두려웠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줘서 내가 변행에 갔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자세히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고 나오미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고
문둥이 네 명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고, 베드로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고,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선결하게 돈을 좀 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그래, 돈 좀 내지. 그럴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어떻게 바꿔? 나 잘 안 돼. 바꾸려 해봤어, 안 돼. 그러면서 마음 바꾸는 걸 정확히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랍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었을 때 모든 게 너무나 놀랍게 나오미가 자기 생각대로 베들레헴에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갖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계속 죽음의 역사가 있던 과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양식이 풍성한 모든 게 갖춰진 복이 임하더라. 문둥이 네 명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있던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끌림을 받아서 아람 진으로 갔을 때 할 수 없는 풍성함과 복됨과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한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쁜소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들아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대신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통해 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총각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만난 어떤 진짜 아름답고 착하고 믿음 있는 처녀를 한번 봤어요. 이건 예를 들어 말하는 사실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야, 저 아가씨 너무 좋다.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저런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 이제 목사님 늙어가지고 또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예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그 아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좋은 여자. 이제 가까이 갔어요. 사실 말을 건너면서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어느 날 이 아가씨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아가씨 웃으면서 저 약혼했는데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약혼 반하고 나하고 결혼해! 안 되지요. 내가 막 그렇게 좋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약혼자가 있구나. 포기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구나. 그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아, 저 앞에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우리나라 제일 멋진 식당을 하면 너무 좋겠다. 자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야겠다 계획을 하고 딱 갔는데 땅을 사러 갔는데 땅 주인이 아, 진작 하시죠. 어제 계약했어요. 누구하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커피 집을 차린대요. 건물 짓는데요. 그럼 내가 그 땅에 기대했던 마음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늦었네. 내가 살라고 했더니 가면서 마음에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모든 포기가 와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땅에게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땅을 누가 샀다든지 그 여자 딴 남자 결혼할 준비돼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여자 마음에 들어도 포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박옥수 목사야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네 마음 안에서는 일 못해 내가 네 마음 가지고는 일할 수 없어 네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틈틈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의 봐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마음을 안 받고 가서는 다 망했지만 마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나오미가 자기 생각 따라 모압이가 다 망했지만 베들레헴의 마음을 받고 돌아오니까 복을 주잖아. 기생 나압이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 편이 되니까 살잖아. 이제 그 탕자가 돼지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바꾸니까 살잖아.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데요? 그래 이렇게 내가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했는데 좀 상사병이 들릴 뻔했는데 그 아가씨 접근에 결혼하자 하니까 아 저 약혼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러면 내가 그 아가씨에 가졌던 마음을 다 포기하고 비워버리고 지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요? 그죠?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그 다음 뭐 농사를 짓는데 뭘 할 계획을 가졌다가 아, 그 땅 주인이 이 어저께 땅 팔렸어요. 이 사람이 뭐 커피숍 하는 사람이 커피 장사한대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불의도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은 잘난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도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결혼해 남편이 선교학교 선지자 학교에 들어왔어요. 막 교제하는 것도 싫고 마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다 싫은 거예요. 옛날에 권영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나 있을 때 막 한국 갈 거야. 아이 지겨워. 아이 저 벌레. 아이 저 막 파리. 저 모기. 아이 난 죽고 싶어. 아이 난 이제 갈 거야. 하나님은 권영 사모님 마음을 받고 권영 사모님 너무 주님을 잘. 선지자 생도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덜컹 죽었어요. 남편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끝장이 난 거예요. 에이 안 그래도 내가 막 신앙 성경하고 내가 저는 다 때리치고 같이 두 아들 뭐 내가 뭘 하면 못 키우겠냐 훌륭하게 키우면 되지. 그때부터 이제 막 밤낮으로 일하느라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가 아주 멀어져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그래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어요. 빚이 너무 져서 나중에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잡아다 종으로 팔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사랑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남편은 원마다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돈도 잘 벌 것 같고 돈이 잘 벌려지는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다 망하니까 두 아들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전에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조그마한 병 있는 기름 부을 빈 그릇을 빌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자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종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내가 내 계획대로 망하느냐 이 두 문제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어느 방법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일 모레만 되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놓고 기름병을 거기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 기름병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여자는 처음으로
나 같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역사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 없을 줄 알고 나는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 기도를 하면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 같은 여자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보고 예수님 마음을 받은 뒤에 이런 그래도 전부 감격은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거인데 난 육신적이고 믿음도 없고 나만 사랑하고 내 생각만 따라서 이런 인간인데 나는 신령해야 하고 믿음이 좋아야 하고 그래야 내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나오지 내가 이래야 기도한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거를 불문하고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죄를 짓고 악하고 더럽고 상관없이 내가 내 생각 따라 모든 게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내 마지막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그 육신적인 여자가 붓는 기름에도 기름이 나와서 방 안에는 기름 또 기름이 가득 차더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불문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 약혼했다면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버려야 할 수밖에 없듯이 버려야 할 수밖에 없듯이 내가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버려야 할 수밖에 없구나. 그 내 생각을 버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종의 인도를 따라 내 생각을 그렇게 한번 걸어가보자 그렇게 한번 따라보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종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면 지금 여러분 붓는 기름이 넘치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노의 아내처럼 다 망해서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 없는 그는 위급한 지경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능력으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 나는 네 마음 너무 더럽고 썩고 추해서 네 마음하고는 일할 수 없어. 난 정말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네 마음하고는 일할 수 없어. 네가 네 마음 그거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아가고 일해 볼래? 그러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할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열왕기하 4장에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내 생각 좀 지켜놓고 내 생각은 딴 남자와 약혼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생각 그 따라가 미련 두면 나는 병신되고 나는 망하고 사고쳐요. 그렇죠? 문제 생겨요. 이런 생각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더듬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놀랍게 일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하는 일에 큰 평안과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